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은 찬란한 승리와 영광이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8일 뒤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바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시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가 기도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세상에서 비출 수 없는 그런 태양빛이나 우리가 만드는 어떤 밝은 조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면서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기 힘든 성도들에게 이 구절은 가장 받아들이기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매주일마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세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보인답니다. 다는 몰라도. 그러나 그래서 그분이 요즘 안 보이신다고 교구 목사님에게 했더니만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않은 이유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은 인정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인정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는 충돌이 돼서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 그때부터 교회를 한동안 자체 방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는 고백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나는 고백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이들이 혹 있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시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이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찬송하리라 여러분 주 경배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아요?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늘의 빛 가운데 찬란하게 그에게 임재하시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어서 성경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제자들을 8일 후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변화의 산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찬란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율법의 대변자인 모세와 예언의 대변자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출애굽 시대와 북이스라엘 아방의 시대는 적어도 57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은 1500년 가까운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세 분이 모여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초월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서 율법의 사람 모세와 예언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까요?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헬라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별세를 예수님이 떠남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 엑소더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떠남이라고 엑소더스로 표현했어요. 구약의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엑소더스 십자가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변자 모세, 예언의 대변자 엘리야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누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예언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이 율법과 예언의 결정체라는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감격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하자 영적 황홀경 속에 빠진 베드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가 같이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나 이 찬란한 영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시내산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지만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제자들은 너무나 영적 황홀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구름이 거치자 오직 한 분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36절 상반절을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영적인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게 정말 현실에 있지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초월적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초월적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인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수없이 경험해 온 그 고백들이 성경에도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 경험하는 게 이게 싹 거치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구약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도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도 안식절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유월절 지켰습니까? 지키셨다면 이상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 지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도 에스겔의 예언도 다니엘의 예언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움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무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물론 사회적인 법, 형법과 민법과 모든 상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출발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압축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풀어서 쓰인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기준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은혜는 죄를 허물고 복음은 율법을 새롭게 허물며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 율법에 담긴 처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것이 규율이 되고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돼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이 인간을 짓누르는 굴레가 되어버린 그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딸들이 유치원 때, 유치원쯤 됐을 때 저희들이 베개를 사줬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이니까 예쁜 베개를 사준다고 아주 예쁘고 그렇게 눈동자도 그려있는 그런 예배 베개를 아이들에게 사줬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여자아이들에게 눈동자가 있는 베개를 선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새로 선물받은 베개를 베고 잘 잘 것이다 생각하고 가봤더니만 베개를 옆에 소중히 모셔놓고 베개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베개를 베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빠 여기 눈동자가 있잖아요. 이게 아이에게 눈동자가 있는 순간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를 베고 잘 수는 없는 상황. 그러면 이 베개를 뒤집으면 어떨까? 눈동자가 안 보이면 이렇게 생각했더니 눈동자가 눌릴 것 같아. 그 다음에 갔더니 인형들을 모아놓고 침대 중앙에다가 인형들을 쫙 해서 이불을 덮어서 재우고 있어요. 자기는 침대 끝에 귀퉁이에서 그래가지고 거의 떨어지기 직전으로 붙어서 자고 있는 거. 부모인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이 침대에서 중앙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침대도 베개도 다 준비해 줬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 이게 모두 다 친구가 되다 보니 이 아이들 저도 이 아이들이라 그러네요. 베개와 인형들이 중심을 이루고 주객이 전도돼서 아이 그 가장 편안하게 누려야 될 딸은 귀퉁이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율법의 본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그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핵이 중심적인 공로 중심적인 오히려 그것에 막 붙잡혀서 실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을 세울 때가 있지만 허물 때가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은둔의 기도자 알려지지 않은 이현필이라고 하는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었을 때 며칠 전부터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기쁘다. 너무 기쁘다. 오메, 기뻐서 참을 수가 없다. 이 기쁨을 종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네. 그는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그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 기쁨을 막 너무나 누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먼저 갑니다. 나중에 다음에 오시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1964년 3월 18일 새벽 3시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엄두손 목사님이 쓰신 이연필을 다룬 그 생애에서 그는 한국 전쟁 후 고아들과 거린들, 환자들, 결핵 환자들을 모아서 돌보는 동광원을 세워서 전남 화순에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청빙과 금식, 경건생활. 그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 깊이 감동됐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고 최소한의 음식과 기도로서 예수님의 삶을 사랑으로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 존경했지만 또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금욕주의자요 너무나 이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배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육신이 쇠약해져서 결핵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엄두손 목사님이 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 파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후에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고기를 가져오란 그리고 그걸 먹을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연필 기도자가 말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종교적인 원칙,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틀을 붙잡아 놓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닫습니다. 나는 절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청빈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연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파괴, 자기가 세웠던 계율, 자기가 세웠던 믿음의 원칙을 그 스스로 깨트리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가 마지막 견디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법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사는 영적인 무법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영적인 기준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율법주의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애써서 봉사하고 내가 애써서 섬기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 노력이나 공로나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실천으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섬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사랑받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금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내 믿음이 완전히 추락할 것 같이 여러분 그것이 율법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은혜. 그때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은혜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요 갑자기요 멘붕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이 행인 줄 알고 했던 사람은 은혜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 행위 중심적 신앙을 하다가 은혜라고는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해왔던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한테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우리 뭐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 저는 섬기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저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됐다고, 고난주간이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꽃이 펴도 꽃놀이도 못 가고, 왜 고난을 주간을 주셔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뭐 어디 막 즐겁게 보내면 죄책감을 느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종착점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율법주의로 이해하면 막 강제 슬픔, 막 슬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사도 밝게 못하고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에는 다 막 죽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슬퍼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난은 부활을 준비하는 기쁨의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유익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예언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려주일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종려주일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종려주일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에 빠지면 그것만 보여요. 제가 예전에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막 이거를 볼 때는요, 모든 게 이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만 다 보이는, 먹는 거 하나, 쓰는 거 하나, 다 그렇게 사람은 그 관심 있으면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심리 용어나 그 연극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막 읽고 그걸 좀 제가 공부할 때는 모든 게 가스라이팅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어떤 뭐에 꽂히면 전부 다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신호등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모임 장소 바로 앞에 신호등에 지금 있으니까 금방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그 목사님의 유머가 풍부하셔가지고 뭐라고 왔냐면, 신호등 그 높은 곳에 걸려 있다니 빨리 내려오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답을 보고 난 뒤에 신호등을 보니까 갑자기 신호등이 십자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막히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짜증이 아니라, 사거리에 서 있는데 그 사거리가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은혜가 임한 거. 야, 이게 십자가로 보이네.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읽히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데, 대중가요인데, 사랑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샴푸와 향수를 맡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편지지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에 흠뻑 잠겨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예수님을 내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따라보자, 계속 잊어먹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들리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자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주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주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신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요즘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경제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들의 갈등과 분쟁으로 어렵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바라보며 구름이 다 사라진 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 속에서 그들은 훗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로 충만하여 나가서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서 너무 슬프고 무명이어서 공허하고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오직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가 보이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 내 삶의 모든 파도와 삶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들임을 압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넘어 엘리야의 예언을 넘어 주여 성령이 충만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넘어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율법을 넘어 엘리야의 예언을 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오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